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지요. 빛이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사실 교회가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올라올 때도 제가 발을 조심히 딛고 올라오지요. 그러나 스위치를 딱 켜고 이 조명을 밝히는 순간 본당 안에 가득했던 이 어둠이 다 떠나가고 환한 이 조명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중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도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을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어두움도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따라서 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어둠, 그 죄악의 어둠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검은 죄를 마음에 품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어. 나는 참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이지라고 말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인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불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거나 사람들 모르게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거나 또 보는 이 없을 때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에 검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검은 죄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그 습관들, 어두운 죄악된 삶, 그냥 세상에 쾌락된 것들 다 즐기며 살아갔던 그 옛 습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에 따라서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복된 것은요, 우리가 뭐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누려서 뭐 집안에 경제적으로 뭐 잘 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뭐 그런 것을 누리는 것도 복의 일부예요. 그러나 지복 중에 지복, 가장 지극히 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신앙의 참 묘미, 신앙의 참 진한 맛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 어린아이가요, 부모에게 어렸을 때는 장난감 달라고, 내가 원하는 인형 사달라고 막 구하지만 나이가 점차 들고 성숙할수록 그런 것보다도 부모와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더욱더 깨닫고 아, 주님이 주신 그 복보다도 주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에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만 예, 그중에 이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 표현이 하나 나오죠. 에스더서 하면 떠오르는 표현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장 유명하죠. 예, 에스더는 본래 이 페르시아의 여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여왕이라 할지라도요, 페르시아 왕 앞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국법이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여왕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해지는 게 페르시아의 국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이 처한 이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왕이라 해도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 페르시아의 법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왕이라도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나같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 없을 거야, 나같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없을 거야, 나같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어 하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인은 없고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검게 물들어버린 우리들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앞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지만 그가 살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왕이 통치자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 성경에는 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를 그 사람에게 내밀고 그 사람이 왕이 내민 규를 만지면 사형을 면하여 주는 예외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죄인들인 우리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를 원해서 특별한 이 법을 하나 더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7절 후반절에 있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이 예외 조항이었어요. 원래 본래는 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더에게 규를 내밀었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페르시아의 왕의 초청도 없이 그 앞에 나아갔지만 죽지 않은 것은요, 전적으로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에스더에게 베푼 은혜였어요. 그러나 만일 에스더가 왕이 내민 그 규를 만지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여 아니 그래도 내가 페르시아의 여왕인데 감히 나를 죽이겠어,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으뜸인 여인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사형에 처하겠냐라고 무례하게 행했다면 그는 국법에 따라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웬만큼 정직하게 살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상실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할 필요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조차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그렇게 큰 죄 지었습니까? 남들처럼 뭐 남의 집 담을 넘어다닙니까? 아니면 제가 뭐 칼을 들고 누구를 위협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남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를 정죄하는 죄가 아니라 빛 되시고 흠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얻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요, 야, 나 정도면 참 잘 살고 있어. 야, 나 정도는 참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도토리 이 키재기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수준에 있으면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뭐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완전하고 흠 없으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가득한 죄와 어둠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모르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는다 해도 하나님 나 그거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내 지나온 삶을 비디오로 틀어준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것이 부끄러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만큼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복음의 그 능력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약간의 불의에서요? 아니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요, 우리가 왜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했을 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인 것이면요, 이 옷을 빨았는데 처음에 살 때보다 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헬라 원어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보다 오히려 더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인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그 죄의 언덕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더 높은 은혜의 산맥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아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큰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약간의 불의, 조금의 의리가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더러운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해야 해요. 우리 삶에 은근슬쩍 찾아온 어둠을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묘하게 혹시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죄악된 삶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멀리하게 하는 생활의 습관들,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정결하게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안에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가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큰 복보다도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복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요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그 교제 안에 머무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삶을 즐겨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복이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